1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신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지런한 믿음이 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믿음에 대하여 이런 말, 즉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열심히 믿음을 가져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신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아마도 신자들 대부분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믿음은 내 하기 나름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열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기도원을 찾기도 하고 뜨거운 믿음을 갖기 위해 부흥에 참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되기 위하여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잘 키워서 좋은 믿음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주신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받은 우리가 그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는데 소관이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하는 게 열심 있는 종교활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오해가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 하기 나름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걸 좋은 믿음 만드는 건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물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믿음이나 오늘날 우리가 받은 믿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걸 받은 것이죠. 근데 차이는 뭡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을 차등 있게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은 믿음은 똑같은데 그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그림책으로 보면 뭡니까? 우리 안에 원주민이 있어서 그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하는 거죠. 아니, 정확히 따지면 몰아낼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받은 겁니다. 가나안 땅을 받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세상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갇혀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도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요?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서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걸 복으로 배웠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주민, 즉 옛 세상적 사고방식이잖아요. 그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받은 것은 똑같지만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나타내고 말하고 가르침받고 가르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믿음은 신자를 장악하고 다스림으로써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거나 또는 믿음을 키우라는 말 등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의 무지의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것만큼 그 믿음에 대한 오해 또한 매우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믿음의 능력에 대한 것들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믿음이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개 신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능력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러한 능력을 체험했노라고 간증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런 간증을 들으면 그런 간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는 자신의 믿음이 초라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까지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면 병 고치죠? 귀신 쫓죠? 기도 응답 받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 받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만 있으면 고침 받죠. 그러니 문제 없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에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자신감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생각처럼 해결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렇게 안 되면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 고쳐지지 않으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즉 병이 들면 병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봐서 알죠.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감기 걸린 자식을 데려와서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달라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여태까지 감기가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든 건 귀신인데 감기는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정말로 귀신이 나갔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를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정말 난처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겪어봐서 아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그런 그러면 진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암 환자가 생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고치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할 말은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들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은 혹시 해결되고 나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혹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가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믿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몰랐다면 그냥 믿음으로 합시다. 믿으면 됩니다. 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똑같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러면 쉽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믿으면 된다는 말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일종의 믿음 만능론 같은 겁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일이 해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믿음을 교인들에게 거의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교인들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무슨 소리가 제일 많이 듭니까? 믿습니다. 라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믿음을 모를까봐 그렇게 외치는지 모르지만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습니다를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옛날에 이런 말 들어봤죠? 주신 분과 받은 사람은 안다. 이런 얘기요. 근데 지금은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신 분만 알아요. 받은 사람은 몰라요. 다 하나님이 믿음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안 줬는데도 자기는 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거짓된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을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했겠죠. 왜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자신은 틀림없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텐데 주님은 그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주신 분은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 내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왜? 그분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주신 분인데 그렇게 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하는 속셈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오해이며 또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 말에 뽕나무가 순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크고 위대한 믿음으로 보여질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뽕나무가 뽁 뽑혀가지고 바다로 슉 가서 심겨진다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와, 대단한 능력, 대단한 믿음,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을 0, 믿음 없음이 0, 완전한 믿음이 10, 그리고 0, 1, 2, 3, 4 하면은 겨자씨 믿음, 쉽게 말하면 1이라는 거예요. 1. 1.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이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은 좀 다릅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2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까는 뽕나무인데 여기는 뭡니까? 산입니다. 산. 산.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건 뽕나무보다도 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뭡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다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앞에서 믿으면 다 된다는 말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도 아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과연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이 없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현재의 조건과 형편 그리고 자신에게 구축되어 있는 상식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하여 결과를 계산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비는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지는 겁니다. 땅으로. 근데 비한테 우리가 과연 비는 땅에서 위로 올라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요? 인간은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상식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많은 간증은 다 체험이에요. 다 체험이라고요. 그 체험을 넘어서지 못해요. 인간은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은 그 체험에 기반된 거예요. 우리가 배운 세상에서의 교육, 즉 과학에 기반된 거예요. 과학으로 볼 때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산더러 산한테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 상식으로는 그건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뽕나무 들어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라는 말을 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뽕나무는 산이나 그 다음에 땅에 심겨져야 되는 것이지 바다에 들어가서 심겨질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걸 우리 상식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오늘 말씀처럼 전혀 의심 없이 떨어지는 비를 향해 큰 산을 향해 뽕나무를 향해 그렇게 외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체험으로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마음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체험과 상식을 통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즉 마음에 의심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뽕나무를 옮길지도 못해요. 근데 뽕나무를 옮긴다 할지라도 그건 무슨 믿음이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아까 그랬죠. 그게 1인데 1. 1인데 그거보다 못한 건 뭡니까? 0이니까 너희에겐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우리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을 다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소경을, 벙어리를 말 한마디로 다 고쳤어요. 그게 우리 상식으로 되는 겁니까? 안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왜 됐습니까? 그분은 의심하지 않거든요. 의심하지 않거든요. 무리를 걷습니다. 그분은 가능해요. 왜요? 의심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를 건져내고. 왜 의심하느냐? 그랬잖아요.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뽕나무에게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말을 하면 뽕나무가 순종할 것이지만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는 말도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일은 생길 수, 벌어질 수도,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해봐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을 것이 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뽕나무에게 바다에 심겨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우리라면 결국은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제자들이었고 또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라고 하시면서 용서를 받고 또다시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는 일이 7번 반복된다고 해도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7이라는 횟수로 고정된 용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형제가 나에게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고 해도 신자에게서 나올 것은 용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이 5절의 반응이 나오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부터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여기는 너희는 누니까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한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용서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자기들은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뜨거운 믿음이 있고 차가운 믿음이 있고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을 키워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뭐라고 결론을 맺으신 겁니까? 너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의미로 오늘 보면 6절부터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도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에게도 왜요? 제자들과 똑같은 믿음적 사고방식 있잖아요. 믿음을 키워야 된다든가, 예? 믿음이 연약해서 뭐 기도를 해서 믿음을 키우고 뭐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그러므로 자신을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다만 그 믿음을 뜨겁게 만들고 부지런한 믿음만 되게 하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에서 벗어난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주체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대뜸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줘봐.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인간은 체험하고 보고 느낀 것을 믿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보지도 아니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건 인간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뭡니까?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주체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믿었으니 구원을 받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믿은 것에 대한 그 대가로 구원을 신 꼴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력이 있으면 무익한 종이 아니겠죠. 하나님에 관한 하늘나라에 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력이. 그러나 믿음의 주체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신이 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로마서 4장 말씀이죠. 자기가 일한 자는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뭐로 받는데요? 대가로 싹수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행함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결코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할 뿐인 자들입니다. 따라서 종은 결코 주인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진정한 종입니다. 이게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주인이라고 부르며 또 스스로를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한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것인데도 자신이 행한 것을 내어놓고 그에 대한 보상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이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사꾼의 속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인간은요, 장사꾼은, 거래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아 멸망할 때 누가 땅을 치며 통곡합니까? 장사꾼들이에요. 인간들이 장사꾼들이에요. 거래하는 자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들어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았다고 한 것처럼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주인이라면서 주인과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믿어줬으니 내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십시오라는 건 거래하는 겁니다. 장사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 있죠.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게는 염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가예요. 그 대가. 그게 본능이에요. 인간의.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행한 것만큼 대가를 지불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종의 자리에서 벗어난 장사꾼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는 자기 행함을 바라보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자기 행함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나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되고 있을 뿐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신자란 바로 이런 사람이고 인간을 이러한 신자로 바꾸어 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은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게 하고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인간이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하늘에 속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과 가장 큰 기적은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는 완악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에 붙들려서 기적을 누리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사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존귀한 예원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준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착각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뜨겁고 열심히 있는 믿음을 만들면 뭔가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은 어리석은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던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큰 능력이며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어떤 결단과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살아계신 믿음이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믿음으로 다스림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신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길 소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으며 주를 매일매일 만남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주 예수의 날까지 쉬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참정과 간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체를 매일매일 깨달아가며 주를 바라며 주를 앙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선물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장세전의 계획을 따라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아름답고 복된 예원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